역사고 정강의 22강 네 번째입니다. 22강을 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었습니다. 중요하니까 이건 그만큼 제가 고대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길게 말하는 거 그것보다도 근대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를 만들어 놓은 시대, 시대를 만든 시대. 그러니까 중요하죠. 특히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치하고 어떻게 관련되어 들어가는가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한국에서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이렇게 정부 부처가 있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홉스가 살았던 시대에 1650년대, 뭐 17세기만 해도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오늘은 275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22강을 다 마칠 수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이거 사실 미리 막 치밀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언제 하고 이렇게 계획 세우고 하지는 않죠. 하면서 네. 그때 생각나는 대로 제가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하는 게 그건데요. 자, 홉스에서 과학적 이념이 당대 유럽인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작동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된 표지 그림을 살펴봅시다. 비코의 새로운 학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표지 그림을 제대로 읽으면 리바이어든이 제시하는 원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홉스는 근본 범주, 이론적 체계, 자연, 인간, 인간 조직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그는 이런 요소들을 자연과학에서 이끌어낸 하나의 원리로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저작들은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있는 물체론, 인간론, 뭐 리바이어든 이런 책들이 하나의 원리로서 설명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자연과학에서 이끌어낸 하나의 원리. 자연과학에서 이끌어낸 원리이기는 한데 그게 자연과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을 딱 보고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홉스가 이것을 일관성 있게 쭉 적용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거는 과학주의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에 적당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유물론적 형이상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홉스의 유물론적 형이상학, 그러니까 유물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분들은 그게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 유물론적 변증법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유물론이라는 말은 그런 데서 많이 들었을 텐데 본래 머티리얼리즘, 유물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자연과학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물질 세계를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 물질 세계가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 그게 바로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의 시작은 저 멀리 가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심플라톤주의 이런 사람들이 배척한 게 유물론이죠. 인간은 육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신으로부터 그 이제 3단계가 있잖아요. 신의 스피리투스, 신의 정신이 있고 스피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정신과 요 아래 것들을 연결하는 영혼이라는 게 있고 아니마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의 육체, 소마, 육체가 있고 그렇게 3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중간에 있는 인간의 영혼이죠. 인간의 영혼을 깨달은 사람. 아니,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는 있는데 신적인 정신을 알아차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저기 소포스라고 그러죠. 현자, 지혜로운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계도하고 이끈다. 그럼 그게 이제 마스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쯤 오면은 홉스쯤 오면은 그게 아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든 인간 조직이든 간에 모두 다 물질적인 것들, 피지컬한 것들이 원리가 돼서 사람들을 움직여 간다. 이게 바로 형이상학적 유물론입니다. 또는 유물론적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유물론, 그거는 그 물질 있잖아요. 그 물질이 자연적인 물질이 아니라 인간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산한 재화, 그것을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마르크스 당시에는 뭐 서비스 산업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대부분의 것을 경제적인 것, the economical, 그걸 갖다가 그런 물질적 재화만을 가리켰겠죠. 예, 물질적 재화만. 그래서 그런 것에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사는 것을 물신숭배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머티리얼리즘, 즉 유물론이다, 물질주의다 하는 것은 일단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대 이후의 물질주의는 그런 두 종류가 있다. 앞에 있는 것, 즉 유물론적 형이상학적 유물론이 하나 있고, 마르크스주의에서의 유물론은 경제학적 유물론,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경제학적 유물론. 자연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는 물체론, 인간 조직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는 인간론, 그리고 인간들의 사회조직에 관한 리바이어던. 근데 리바이어던은 좀 그보다 좀 더 폭이 넓어요. 사회조직만 다룬 게 아니라 그런 물체론이나 인간론에 들어있는 또는 시민론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데키베라고 해서 시민론에 관한 건데, 사실 홉스의 그 3부작은 물체론, 인간론, 시민론 이 세 개고, 리바이어던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저것도 있어요. 리바이어드는 이제 기독교가 얼마나 이게 사람들을 암울하게 하고 힘들게 했는가, 뭐 그런 얘기도 뒤에 담겨 있습니다. 재밌어요. 리바이어드 책 재밌습니다. 뭐 근데 읽어보면 뭐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인간을 이렇게까지 좀 뭐라 할까요? 비하해서 말할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홉스 자신도 그걸 과연 믿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문적인 저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한번 하나의 원리를 세우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가보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리바이어던의 표지 맨 위를 보면 라틴어 문장이 있는데 그게 엽기 41장 25절이 나옵니다. 땅 위에 그와 같은 것이 없으니 그것은 무서움을 모르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왕을 가리키는 거죠.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땐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할 게 너무 많네요. 정말 왕 그러면 한 사람의 인간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이 땅 위에서 신 거의 신과 다름없는 신을 닮기는 했는데. 신은 이제 불멸의 존재지만 이건 불멸을 아닌 신은 불멸이라는 것만 빼면 신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권체죠. 주권체. 주권을 가진 하나의 덩어리. 체라는 말이 몸체자인데요. 주권체. 소베린. 네, 소베린. 주권이라고 하는 말. 주권체라는 개념이 여기 이제 생겨나는 거죠. 이때부터 왕이 뭐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말 저 사람이 그냥 회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회사 그럴 때 주식회사 우리 법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법인이란 말이 있는데 법인이 있고 자연인이 있고 그러잖아요. 법인체. 회사 생활을 한다. 그러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런데 그 회사는 누가 뭔가를 결정하느냐? 물론 사기업이 자잘한 사기업 말고 법인 어쨌든. 주식회사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회사의 존폐와 흥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랬던 그 위력이 있잖아요. 그 위력 있는 그런 가상의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버추얼리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그냥 1번 뜻은 버추얼리에서 가상의 실제가 아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힘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뜻도 있어요. 버추얼리. 그러니까 버추얼리한 파워. 그 그걸 가리키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국가가 주권체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 엊그제 죽은 그 전두환이 있잖아요. 전두환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주권체는, 주권 설명하다 또 오늘 22강.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권체는 국민에게 있는데, 걔가 내란을 하잖아요. 내란이라는 게 그거죠. 그 주권체를 무력을 가지고 어떤 놈이 뒤집어 엎어서 지가 다 좌지우지 하겠다. 그럼 주권 침탈이 되는 거죠. 불법적인 방법으로 헌법의 어떤 정해진 절차가 아닌 불법의 방법으로 주권을 침탈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구테타라고 그러죠. 헌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서 주권을 침탈하는 것.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 놈들도 뭐 문상 가는 놈도 있고 그러는 거 보면 여튼 그의 몸은 그가 다스리는 사람들로 덮여 있다. 그러니까 그 주권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주권체라고 하는 그 집단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시민이건 아니면 신민이건 간에 신하가 되건 간에 어쨌든 그걸 주권체를 구성하고 있는 오른손은 칼을 쥐고 있고 왼손은 종교 지도자가 사용하는 지팡이. 오른손에 있는 칼은 인민의 주권을 왕이 구현한다는 뜻이고 그 지팡이는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집중된다. 여기 종교 권력까지도 이제 국가가 쥐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여기 국가교회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토마스 홉스로부터 홉스가 내놓는 국가교회. 그런 개념들도 참 주목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도시가 보이는데 이제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죠. 일단 자연, 산들, 교회, 관공서 이것이 모여서 리바이어든 왕국을 이루는데 이것을 정치체라고 한다. 바디 폴리틱, 정치를 이루는 몸뚱아리. 여기 지금 275페이지 아래 문단 있잖아요. 요 문단은 근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이건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설명이에요. 폭스 리바이어든의 표지 그림 요 부분은 근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몹시 중요한 표지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 몸뚱아리는 자연적인 몸뚱아리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내 몸은 대한민국 이 강유원이라는 사람은 자연인 강유원이 있잖아요. 내 몸뚱아리 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의 몸뚱아리이기도 하죠. 시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의 권리 또는 시민의 의무 이런 것들을 몸에 담고 있죠. 내 몸에. 그렇죠? 그러면 강유원은 두 개의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강유원의 두 신체. 이게 뭐. 투 바디스 오브 킹이라고 하는 이론인데 이게 현대 국가의 시민들에게는 다 그게 있죠. 자연인으로서의 강유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어디 가서 권리를 제가 시민으로서의 권리 이런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두 신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 자 넘겨보면 276페이지. 이 그림은 홉스가 생각한 정치체의 구성 요소를 뚜렷하게 보여주는데 그런 요소들이 한 사람에게 전부 주어지면 그는 절대군주가 되고 비로소 평화체제가 찾아온다.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을 독재자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한 사람이 됐건 열 사람이 됐건 국가라고 하는 스테이트라고 하는 주권체에게 이런 것들이 다 통괄되어야 된다. 통합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잉글랜드 지역은 귀족들이 여기저기 땅을 갈라서 싸우고 막 내란 시기잖아요. 잉글랜드 내란 시기니까. 그 내란 시기에 대해서 홉스가 생각하면서 이 내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정치체라고 하는 것을, 구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한 정치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이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평화 비전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면 홉스 정치 철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뭐냐? 내란이 없는 사회. 그거죠. 내란이 없는 사회, 평화로운 사회. 내란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 그러면 홉스는 평화주의자인 거예요. 그 사람의 목적이, 지향하는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란이 없는 사회. 여담으로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이걸 주제로 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썼었는데, 홉스 정치철학의 유물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 뭐 그렇게 해가지고 형이상학에 대해서 썼는데, 그 논문을 이제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 말이니까 전두환 시절이잖아요. 독재자 찬양이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독재자를 찬양하기는 느낌. 독재자 때문에 절단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찬양을 합니까? 자, 표지 아랫부분에는 책의 제목이 적혀있는데 그것은 리바이어든 또는 교회공화국과 시민공화국의 재료 형태 그리고 권력. 정말 책 제목은 길지만 정말 어떻게 홉스의 야망이 쫙 느껴지는 그런 게 있죠. 휘장 좌우로 오른쪽 그림이 이제 지팡이 밑에 오른쪽 그림이 있고 칼 아래 있는데 지팡이 밑에 있는 것은 종교적인 것들. 이게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꼭 종교가 아니라도 이념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에 있는 게 국가인데 이거는 거버먼트, 정부를 생각하시면 되죠. 스테이트하고 거버먼트는 다르죠. 스테이트는 주권체를 가리킨 거고 오늘날에는 주권을 담고 있는 덩어리들은 꼭 국가가 아닐 수도 있죠. 뭐 지방 영주도 있을 수 있고. 주권체를 가리키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는 그 주권체의 명령을 행사하는 기관. 그것이 거버먼트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홉스는 그 국가와 스테이트와 거버먼트를 구별해서 말하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종교에 있는 쪽은 종교재판 그리고 그 창을 가지고 버리는데 이 창에 3단 논법, 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요 세 가지, 이게 꼬챙이가 있는 창을 가지고, 삼지창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 근데 창으로서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까지 살벌하게 논쟁을 벌였다. 그런 것이죠. 말이, 그의 말이 나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다. 그럴 때는 그 말을 갖다가 칼로 표상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비스듬히 기울어진 창에 직접적인 것, 간접적인 것, 실제적인 것, 지향적인 것. 이걸 사유범주들이죠. 중세에 사용된 사유범주들. 그리고 딜레마. 그리고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 누구냐? 그런 말싸움을 하는 놈들이 주교다. 그리고 주교관에 모여서 교회에서 한다. 이게 이제 리바이어든 국가에 의해서는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다음에 전쟁에 나선 사람들이 대포, 총, 칼, 그리고 왕관, 성, 이런 것들. 이게 다 국가 아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그래서 이걸 다 묶으면 비인간 행위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277페이지 중간쯤에 이 그림은,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은 17세기 유럽인들이 새로운 이념을 마련하고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하고 폐기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모든 것들의 바탕에는 자연과학이 있었다. 이제 홉스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에 합당한 자연과학을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뚜렷하게 알고 있었죠. 이 종교적인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 세계의 평화가 올 수는 없다. 그것을 뚜렷하게 알고 있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홉스가 정치 사상가이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과학자이기도 하죠. 홉스와 보일 그 논쟁도 있고 그런데 그건 여기서 지금 아직은 깊이 다루는. 자, 그러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그 17세기 자연과학을 생각할 때 세 가지 관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첫째가 특정한 역사적 맥락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17세기 유럽에서 왜 생겨났는가? 17세기 유럽이라고 하는 역사적 맥락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과학자 역시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행위자다. 즉 과학자들의 연구가 사회적으로 권장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저지되고 하는 그런 요인들이 무엇인가? 그것도 물론 맥락이라고 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나눠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셋째가 과학과 기술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유념해야 된다. 과학과 기술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제 과학하고 기술하고 서로 결합돼서 영향을 주고받는 이른바 원리적인 것을 탐구하는 과학과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제작적인 영역에 속하는 기술 이 두 개가 서로 결합되어서 움직여간다. 이게 17세기 이후에 근대 과학의 중요한 성과죠. 또는 성과라기보다는 특징이다.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문활동의 그 방향전환. 학문활동의 방향이 원리적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을 우리가 읽어봐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프란시스 베이컨부터 저기 대포범선 제국에 관한 얘기, 그 얘기는 또 좀 여기서 좀 보충해서 좀 또 추가로 소개해야 될 책도 있고 모엘 조키르의 성장의 문화 이런 책도 소개해야 될 것 같으니까 22강을 한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